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가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구원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열매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세계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조기 유학을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데리고 가서 가장 발달한 최첨단의 문명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습득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써서 교육자로 성공하기 위한 그 부푼 꿈을 안고 로마로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로 성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갔을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로마에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에 지원을 해서 군인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출세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로마로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가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리라라는 마음으로 로마로 갔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중 한 사람으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이 혐오했던 대표적인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로마에 간다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수많은 멸시를 당할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또 많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목적이 열매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또 14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의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로마인들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두 쌍의 문구들은 전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 자신들만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 나머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은 개돼지만도 못한 혐오스러운 족속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과 구별되는 야만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구별되는 어리석은 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머지 나라들을 이렇게 쌍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로마에 있는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빚진 자라는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빚을 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직접 무엇을 빌렸을 때 빚을 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 또한 빚을 지다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 구원에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열정만으로, 의지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것이 그냥 선심을 쓰듯이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일종의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 내가 전도나 한번 해야지, 기왕 열심히 봉사하는 거 전도까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마치 선심을 쓰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추가적인 봉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구미와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라는 것을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된 태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쪽으로 끌어올려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교회를 불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만큼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그리고 컴퓨터를 냉장고를 그리고 1등한 사람한테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줍니다. 이미 이런 행태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 이면에 전도를 부끄러워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 여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초호화 유람선이 다니고 그리고 최첨단 그런 기계 제품들이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좀 잘못된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시대에 좀 발맞춰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오늘날 뉴욕이나 서울과 도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로 유행하는 것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패션과 그 외에 과학과 법과 제도들, 그리고 로마에는 네노라는 세계적인 석학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웅변가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사학과 웅변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정연하게 똑바로 설파하고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도시 문화에 찌든 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뭔가 현대적 감각에 맞는 그런 교회 건물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명과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단지 예배만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쇼핑도 즐기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문화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묵묵히 전달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되겠는가? 시대착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 흠없는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던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쓰고 복음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 때문에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죠.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구시대적이고 낡아 빠져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조차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에서 그가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본문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사학과 웅변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과 철학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내노라하는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사학과 웅변술을 사용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딱 안성맞춤인,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들을 떠벌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복음 증거란 지혜, 말의 어떤 화려함이나 말을 얼마나 잘 포장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노라하는 말쟁이들이 화려한 말들을 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미혹이 되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전하지도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그의 메시지는 형편없다라고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10년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쟤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게 했고 이방인들은 미련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끄러워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과 지혜로의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해서 전하는 것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망하고 그들이 전했던 것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의 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것을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 숱한 믿음의 여정을 겪어내고 그 유혹들을 뛰어넘으며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망과 하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자이더니 라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8절 이하부터 끝절 말씀까지 내용이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이 없었을 때 어려움, 힘듦을 몸소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계속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죽어라 자식들 공부만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십중팔구 대부분 그 청소년기에 공부를 못했던 굉장히 공부를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한이 맺힌 거죠. 공부에 한이 맺혀서 죽어라 자식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인류대학 보내고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동네방네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을 하는 거죠. 공부 못했을 때 그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 공부 못했을 때 그 어려움과 서름이 있을 때 이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을 때 가치를 알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은 정기적으로 지옥에 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있고 구대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천년, 만년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에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그 값어치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려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만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